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 지으시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대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이제 끝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종교인들의 터전인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며칠 남지 않은 그 기간 중에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날이 3일 4일뿐이 남지 않은 이 기간 중에도 매일같이 성전에 오셔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이 나사렛 목수, 정말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사람, 이 사람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 지도자들이 이제 반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19장, 20장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길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느냐. 첫째는 서기관. 나이가 들어서 성경 말씀 읽고 필사하고 가르치는 것을 평생토록 직업으로 해오던 그런 사람. 율법 박사,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 등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감독, 노회장, 총회장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준 그런 말씀을 저건 목사에게나 아니면 저 형제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혹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박사, 그 다음에 사두개인, 열심당원 뭐 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 특징과 속성이 내게는 있지 않은가.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날 열 차례에 걸쳐서 가장 무서운 지옥 자식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퍼부은 그런 그 대상이 종교인들이에요. 잘 해보겠다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진실을 보여주시고 이대로 나아가면 지옥 자식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판다고 하는 서기관들, 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맨 끝절에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 과부들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그 과부들의 집을 강탈하는 그런 악한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다. 이런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니 곧바로 21장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갈 때 그 앞에 놓여있는 그 보고가 있는데 그 보고에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21장 1절에서 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에 넣는 것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진 전체 생활비 전부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5천 원 정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유심히 살펴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라고 예수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또 예배 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희생하려고 우리가 가장 아끼는 헌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배나 헌금이나 섬김의 그 양, 아니면 행위, 그 자체보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자들의 헌금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동기 면에서 이 과부가 바친 그두 렛돈이라고 하는 이 얼마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든 아니면 부한 자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정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의 원리입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조그맣게 섬기든 많이 섬기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오늘 아침에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도 내가 지금 앉아서 하고 있는 그거 하나하나 이거 하고 있는 거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이 목사는 이 위에서 모르거든요. 목사는 눈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의 겉모습뿐이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 있는 걸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에도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구나. 한 번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날이 갈수록 그 심정이 더 강해지는 사람이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을 날이 한 이틀 정도 남았어요. 이틀.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과부들의 집을 강탈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책망하시고 이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한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리고는 지금 저쪽으로 가셔서 어디로 가시냐 하면 올리브산으로 이제 가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5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어떤 이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것이 좋은 돌과 예물로 꾸며진 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교회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보통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이런데 이제 한번 가서 보실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은 도시 자체가 해발 한 700m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도시예요. 상당히 높은 그런 도시. 거기 도시에 산이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북쪽으로, 동쪽으로 가서 예루살렘 이렇게 있을 때 북쪽, 동쪽으로 가서 보시면 모리아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모리아산에 성전이 건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이 있고 예루살렘 이렇게 내려가서 또 하나의 산이 있어요. 요 산과 산 사이가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그런 계곡이 있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오른쪽에 올리브산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개역성경에 감람산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 올리브산이 여기 성전산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시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에는 예수님의 주 무대가 어디냐? 올리브산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는 걸어 내려가셔서, 그래서 지금 올리브산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올리브산에서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그러면 우뚝 솟은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 저 성전을 한번 좀 보십시오.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돌과 보석들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성전을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서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보통 둘째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게 바빌론 포로 생활 갈때 완전히 훼파가 되고 70년 끝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주 초라하게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로부터 약 400년쯤 시간이 지났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언가 환영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건축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좀 아주 크게 꾸며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그마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아름다운, 크다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건축물은 없다고 할 정도로 온 땅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46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전 건축하는 게 진행이 돼서 AD 63년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한 33년 동안 더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다가 그래서 63년에 완공이 돼 있고 완공이 돼서 7년 돼서 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회파가 됩니다. 무엇으로 지었냐? 겉은 하얀 대리석으로, 또 안은 하얀 백향목으로. 그 다음에 이 성전에는 돌아가면서 9개의 문이 있었어요. 또 벽에도 여러 가지 문양들이 있고 있었는데 이 9개의 문은 그 문짝을 다 금으로 다 이렇게 입혔습니다. 또 벽에도 중요한 부분. 또 성전 꼭대기에 있는 지붕 이런 건다 황금으로 다 이를 입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멀리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이 높은 산에 눈이 쌓여 있는 듯한 하얀 그런 모습으로 또 가까이서 보면 완전히 금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말 그대로 황금의 집이에요. 특별히 오전에 뭐 7시 뭐 6시 반 이렇게 되면서 해가 뜰때이 동쪽 문에 이렇게 해가 비치면은 황금으로 이걸 도배를 했기 때문에 눈을 뜰수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러한 그 동쪽 문, 어쩌면 해가 질 때나 이럴 때, 이게 동쪽 문 이렇게 보면서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황금과, 그렇죠? 저기 만들어진 그와 같은 놀라운 것 같은 대리석,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백향목, 포도 이스라엘의 상징 이런 게 사람의 키보다 더 크게 그런 식으로 이 포도를 장식을 해서 이걸 걸어놓고 했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과부들을 삼키는 자들 조심해라. 이 과부가 드린 이 랩돈이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그걸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다 듣고는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기드론 시내를 이렇게 건너서 지금 올리브산에 간 겁니다. 그렇죠? 올리브산에. 자, 이렇게 간 상태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성전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자랑을. 그렇죠? 예. 예수, 이거 한번 여러분, 이거 성전을 그럼 누가 꾸몄을까요? 과부 같은 사람들이 가서 돈 내서 꾸몄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쁘다고 악평을 하고 심판받을 자라고 이야기한 부자들이 꾸몄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과부들의 그런 집을 강탈해서 거기서 돈을 모아가는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성전을 꾸며놨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꾸미는 거, 돈으로 치장하는 거, 이거 난 거기 관심이 없고 돈이 얼마가 안 되더라도 생활비 전체를 가져다가 자기를 희생하는 이 과부를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이틀뿐이 안 남은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가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는 주님, 저 건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고 지금 건물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이해하시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6절에 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황금 덩어리, 백향목 덩어리, 흰 대리석 덩어리, 각종 장식 덩어리,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좀 이렇게 상상이 돼요? 우리 조상들이, 아니면 또 부자들이 저렇게 돈을 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저 만든 게 저게 지금 성전이라 주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고 지금 이 성전 자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돌 하나도 돌 하나에 남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게다 무너져 내린다고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받았을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저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이 제자들은 또 백성들은 어떤 차원에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맞아들였냐?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사람의 눈을 떠줍니다.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각종 병에 들린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로마 제국의 이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하고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어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렇죠? 말 그대로 성전에서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이와 같은 종교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이 유대민족 속박받는 이 민족을 구출해 줄거 지금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시편 118편 말씀을 외쳤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저렇게 보는 거죠. 금덩어리 뭐 백향목 덩어리 이거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시작이 되면서 천사가 마리아와에게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라, 내가 네 태의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될 터이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메시아를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메시아의 입에서 지금 뭐가 나오냐? 너희가 저기 숭상하는 저 성전, 저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린다. 이사야서 9장에 가서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정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메시아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온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이와 같은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 저런 성전에 관심이 전혀 없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성전이 모든 게다 무너져 내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7절에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런데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표적이 있겠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24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겁니까? 묻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마지막 때 세상 끝에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이 여기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8절. 조금 더 자세하게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두 장을 할애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표적,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런 표적, 이 모든 것들을 마태복음 24, 25장에 예수님께서 가감 없이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를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건 이게 단순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설교를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다 어디서 한 거냐? 산에서 한 거예요. 산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래서 갈릴리의 오른쪽에 있는 베다니 근처 어디에 이 산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그 왕국에서의 규범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이 산에서 이루어진 그런 설교. 그걸 우리가 보통 산상설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올리브산에 가셔서 마지막 때에 자신이 죽으시고 그 이후에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세상 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연설의 형식으로 쭉 설교해 주신 그런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2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교육설교라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과 같이 여기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렇죠? 예.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목사의 말이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 이걸 통해서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우리가 생명과 같이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그냥 구원만 가르쳐 주는 이런 책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세상의 다른 어떤 책과 달리 한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언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언. 유일한 책이에요. 뭐, 불경이니, 마호메트, 이런 데 없습니다. 예,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주셔서 그래서 마귀를 짓누르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룩하시고 인류를 구속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멸절시키면서 인류의 구속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체 인류 경영 우주 경연, 영적인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모든 역사가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약 4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야곱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열두 지파를 하나님께 만드시고, 그 열두 지파 가운데서도 이 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아들을 택해서 그 아들의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다윗을 택하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왕의 계보를 이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서 1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초림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세상이 끝날 때 다시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첫 아담이 세우지 못했던 이 둘째 아담이 세우시는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일이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돼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 이후에 말라기까지를 대언서라고 이야기해요. 그 대언서의 핵심 부분이 뭐냐?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어떤 종교심 같은 게 이런 게 있어갖고 무언가를 예측을 한다 그러면 돈을 싸갖고 그 집에 갑니다. 그래서 무당이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흥황하냐? 앞날을 알아본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알아봐서 내가 잘 될지 안 될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 기독교 안에도 무당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늘 이용하는 게 뭐냐? 예언의 말씀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끝나기 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모든 것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다준 이후에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써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겨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하는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말씀을 꼰단 말이에요.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지금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잘못 해석하면, 그럼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이단이 되거나 패가망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단이 되거나 패가망신한다. 1992년도 11월엔가 10월엔가 예, 여러분 이장님 씨의 다미성교회 휴거 파동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이단이 되거나 뭐가 됐어요? 패가망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국식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과천의 신천지가 이루어진다니 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죠?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요한계시록 20장, 21장 거기 나오는 이새 하늘과 새땅 신천지가 과천에 이루어진다는데도 거기 머리띠 밀고 가서 그게 맞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내다보시고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언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교육 설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특히 이사야서 이후에 예언의 말씀을 보시면 예언의 말씀에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이 되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는 게 있고, 맨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온 땅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회복된다는 두 개의 말씀이 계속해서 중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초림의 말씀도 있고 재림의 말씀이 계속해서 중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 여러분에게 예언의 산봉우리 이 도표를 한번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이 앞날을 이렇게 내다볼 때는 여기 가서 보시면 초림의 산이 있고 그다음에 재림의 산이 있고 저 끝에 가서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산이 있는데 그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있어요. 계곡. 근데 멀리서 산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걸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럼 봉우리가 몇 개로 보입니까? 몇 개로 보여요? 하나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초림도, 그렇지 예수님의 재림도,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때도 이게 다 하나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동일한 사람이 초림도 대언하고, 재림도 대언하고, 천년왕국도 대언하고, 새하늘과 새 땅도 대언하면서도 이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가 끝난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다 주어진 이후에 우리는 어디서 보는 겁니까? 지금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교회 시대에서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계곡이 보이는 거예요. 계곡이 보이고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다 드러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라는 그런 계곡이 보이고 그다음에 재림과 그다음에 새하늘과 새땅 사이에 천년왕국이라는 이런 계곡이 있다는 걸 성경 전체를 보니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유대인들의 회복 이야기를 할때 그게 바빌론에서 회복되는 건지 아니면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온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는 건지 이것이 예수님 초림에 대한 건지 예수님 재림에 대한 건지 천년왕국에 대한 건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건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읽어야, 그래야 이단이 되지 않고 패가망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때다 이루어졌다라든가 아니면 AD 70년에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전혀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올리브산 재림설교 이렇게 잡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날들이 이르니 그때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이런 거 읽으면서 그렇지,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40년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가 예루살렘을 약탈하러 와서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거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진격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걸 로마의 황제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 정복을 해도 절대 성전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타이투스가 명령을 내려서 성전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군인들 가운데 금을 보고는 저 금을 약탈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생겨서 글쎄 어떻게 거기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불을. 그렇죠? 이렇게 불이 질러져서 도시가 타고 이러다 보니까 타이투스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주 그냥 예루살렘 전체 도시와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약탈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이 지금 불이 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금이 다 녹아내리지 않겠어요? 그 밑에 돌 속으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금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꽃갱이니 이런 걸 가져다가 그걸 다 파서 금 하나라도 가져가야 되니까 그 모든 걸다 파갖고 여기 있는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냐고 판 돌은 저 밑에 있는 계곡에다 다 갖다 버리고 그러고서는 이 땅에 성전이 서 있었다는 거그 기록 하나만 남겨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서쪽에 있는 벽의 일부만 남겨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서 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이거 하나만 남겨놓고는 모든 거를 다 약탈해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금덩어리를 취약해서 이 군사들이 돌마다 다 뒤집어서 그래서 갖다 버리는 이러한 일이 AD 70년에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가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며 우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3절, 날들이 내게 이르리니 그때에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 너를 방문하는 때, 하나님이 너를 방문하는 때를 내가 지금 메시아로 하나님이 왔는데 그걸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예루살렘 전체 도시와 백성에게 임한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타이투스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자그마치 143일 동안 포위하고 몇 명을 죽였냐? 110만 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리고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이제 110만 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렇죠?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AD 70년에 분명히 그 땅에서 일어났어요. 이걸 가지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AD 70년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이런 말씀은 나하고 아니면 예루살렘하고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언은 한 번, 두 번, 어떨 땐세 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가서 누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예,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4절. 20절 말씀 보니까 아까 제가 읽은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다 말씀해 주셨어요. 23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의 화가 있다. 그 땅, 그 유대 땅에 고난이 있고 이 백성, 유대민족의 진노가 있다. 여기까지 된 거 AD 70년에 이루어졌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AD 70년에만으로 이걸 한정을 하면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 말씀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이 말씀이 일부가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인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한번 가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70년 이후에 약 20년, 25년 지나서 AD 90년,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그 안에 기록을 한 거예요. 거기 가서 한번 이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1장 가서 보니까 세상 맨 끝에 이 땅에 있게 될 7년 환란기 이야기를 하면서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냐. 11장 1절에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세상 맨 끝에 다시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을 때 거기 있는 그런 것들을 측량을 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발로 짓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AD 70년 이후에 주신 말씀이죠. 맞습니까? 이런 말씀하고 전체를 연관해서 예수님의 예언을 풀려고 생각을 해야지 AD 70년에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세상 맨 끝에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때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될 때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이 올리브산 설교의 이 내용의 일부분은 AD 70년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이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100%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때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재림의 때 바로 전에 있게 될 그 7년 환란기, 그 환란기의 3년 반 후반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 몇 명이 죽었어요? 600만 죽었잖아요. 그 600만 죽은 거 타이투스가 죽인 110만보다 많은 거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타이투스 그때 죽은 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바로 그 전에 후반부 그 3년 반 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 전체의 3분의 2가 죽는다고 스가랴서 1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AD 70년에 일반적으로 일부분 성취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100% 성취가 되는 것은 예수님 때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봐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AD 70년경에 이런 일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가서 보니까 그 날들의 환란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AD 70년경에 이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 일어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난 때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그러한 때 맨 마지막에 이러한 일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3년 반 후반부 이 모든 대환란이 끝나는 그 시점에 천체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리브산으로 강림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AD 70년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이런 데 나오는 적그리스도 뭐라 그래요? 네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네로. 네로를 섬기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거라 그러고 이런 식의 해석을 천주교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에요. 존 메가더 이렇게 돼 있는데 책의 제목이 재림의 증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몇 쪽인가 보니까 310쪽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올리브산 이 설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올리브산 설교. 그래서 재림이 무엇이고 재림에 대해 어떤 일들이 생기고 성도들이 어떻게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가를 이게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주 장로교 목사 중에 특이한 분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다시 다음에 이제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제가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상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에요.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맨 마지막 때 3년 반 그 대환란에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20절 이런 데 한번 가서 보세요. 너희가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간다. 이게 무슨 너희라는 한 민족, 유대인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가야 그게 말이 되는 거지. 모든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가서 보면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데 2차적으로는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 몇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얼마나 많아요, 특히 한국에. 그래서 계룡산 한 번만 다녀오면 다 나를 따르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 부추기고 유혹하면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뻔한 얘기고 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전쟁들과 난리들에 대해 들을 때 무서워하지 마라.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하늘에 놀라운 그런 광경이 있겠다. 여러분 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 지진이 생겼다 하면 또 이거 가지고 내일 예수님 온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거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벌써 수십만 번 왔어야 돼요. 전쟁 생길 때마다 지진 생길 때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쟁과 난리는 인류 역사에서 매해 매시간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와 같은 이 빈도나 강도가 20세기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나면서 그 강도가 엄청난 규모의 그런 전쟁으로 바뀐 거 맞습니다. 지진, 뭐 역병 이런 모든 것들도 20세기 들어오면서 정말 사람이 알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그 규모의 큰 강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거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사람을 미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짐짓 내가 예언자처럼 이렇다고 얘기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9절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이 오지는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곧 끝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사람들 부추긴데 거기 넘어가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가 이야기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각심은 갖지만 큰 틀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12절에서 19절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맨 끝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이 안에 15절, 18절 이런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말세를 살면서 핍박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받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전하고 할때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작정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런 좋은 그런 말씀들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그 밑에 가서 29절에 32절 가서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무화과 나무와 이 세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되 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줄 너희 스스로 안다. 그렇죠? 32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가 된다. 자, 많이 들으셨지요? 무화과 나무는 누구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 한 비유를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비유. 비유는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 예를 드는 게 비유예요. 지금 여기 무화과 나무만 나와요? 아니면 다른 모든 나무도 같이 나와요? 그럼 지금 무화과 나무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 특징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아,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보면 지금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싹을 내면 여름이 오는 걸 이거 보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그럼 끝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게 핵심이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그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 주장하면 그럼 성경 문맥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스라엘하고 연관을 시켜놓다 보니까 32절에는 이 세대. 아, 한 세대는 30에서 40년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AD 30년, 거기다 40년을 딱 더하니까 AD 70년에 이게 다 끝났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건 무리한 해석이, 안 맞는 해석이에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돌아온 거 사실입니다. 거기다 40년쯤 더하니까 1988년, 90년 뭐 이쯤 되면 예, 예수님 돌아오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1992년대 휴거예요. 그게 한 세대를 더했거든요. 1948년도에 한 세대 30년, 40년 대충 더하니까 1990년경이 된다 해서 한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1990년경에 예수님 온다고 많이 재림 예언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예수님이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안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틀리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적용하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대는 뭐냐? 여기 3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가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때를 예수님이 이 세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어디에 생겨요? 25절에서 26절에 생기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표적이 생기고,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생기고, 엄청난 규모의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하고, 그게 성경이 뭐라 그래요? 7년 환란기. 7년 환란기 중에 특별히 뒷부분 3년 반에 엄청난 그런 고난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천체의 변화가 생길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바로 그런 때에, 그렇죠? 그런 때에 이런 모든 것과 함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때가 바로 그 세대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자꾸 30, 40을 어디다 갖다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 말씀해 주시고는 예수님이 사람들 말 쫓아가거나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 쫓아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보존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문자 그대로, 단어 하나 그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루어지려면 말씀이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온 단어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인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과 함께 드디어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이후에 34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라. 주의하지 않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열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를 한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날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줄을 알지 못하고 흥청망청 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둑과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표적들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분명히 알거든요. 유대인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1948년 5월에 회복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된다. 1967년 이후에 예루살렘 저 땅을 차지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세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동성애가 온 세상 모든 나라에 창궐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진화론이 온 세상에 팽창이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반기독교 현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극도로 핍박을 받는 이와 같은 때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 심지어 믿는다고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믿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믿음을 갖는 이런 시대, 이 마지막 때가 이러한 때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아이들 올바로 키워야 되겠다고 아이들 제대로 인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바른 그런 건강한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작심을 하고, 이 사회에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 하며, 내일 지구의 종말이 이르러도 오늘 내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신실하게 심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이 부탁의 말씀을 여기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이와 같이 엄청난 천체의 변화, 엄청난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 여러분, 우리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7년 환란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몸이 부활하고 우리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 올라가 휴거를 받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살수 있는 놀라운 휴거의 약속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그런 모든 일 관심을 쓰되, 여기 있는 것처럼 거기에 푹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무슨 얘기예요?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오는 거 소용없습니다. 십일조만 하는 거 소용없어요. 주일 성수만 하는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내가 여겨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건 뭡니까?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며 우리를 위해서 완전 무결한 희생 예물이 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가 완전히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제거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설수 있는 자로 여겨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정치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내 자신이 여겨지고 있는가? 내 아이들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가? 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가? 그렇죠? 이 교회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